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5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지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없어질 직업 중에 혹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역할은 직업은 아닙니다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UN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이다.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UN 미래 보고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맥킨지 연구소에서 또한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기존 이 일자리의 80%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기술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모든 일자리들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술이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첨단 로봇, 무인 자동차, 차세대 유전자 기술, 3D 프린터, 자원 탐사 기술, 신재생 에너지, 나노 기술, 이와 같은 기술력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직업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라질 직업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 교사,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가 많은데요. 인쇄업, 속기사, CEO, 교정치과의사, 왜냐하면 3D 프린터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도관도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범죄자들을 다루는가? 범죄자들 몸에 칩을 이식을 해서 그 칩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UN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 666 표가 사람의 몸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러한 모습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사, 사람이 무엇인가 차를 여기서 옮기고 하는 이런 것이 자동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와 같은 직업은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이 집사, 뭐 권사, 집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동화되기 때문에 또 로봇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간의 역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체외수정과 복제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인공 자궁을 통해서 아이를 키워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갈수록 사라져 갈 거라는 거죠. 과학이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안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안 좋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잉태에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픈 이 모습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애정이 더 많이 가는 것이죠. 이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앞으로 세상은 그와 같은 부모의 역할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멋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은 아버지들은 과묵해서는 안 되고 제잘제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빠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 거쳐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아이를 가슴에 안고 또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늘 노래를 불러주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찬송을 다 압니다. 기억이 난대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입술을 많이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주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왜 떠나갑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자꾸만 요구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들의 인본주의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비들아,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일어나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들판을 함께 걸어가면서도 저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어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 교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들었던 이 아이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그 아이들은 절대로 신앙에서 떨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특별한 과외입니다. 특별한 과외이고 특식이고, 가정에서는 된장국을 자꾸 먹이는 거죠. 김치찌개를 먹이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얼마나 극적이고 멋있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이 놀라운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역사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아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해줄 수 있는 관계고,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바로 그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갓난 아이들에게, 또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전능하신 분 같아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엄마의 품속에만 있으면 이 아이들은 안전함을 느끼죠. 마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해주면은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게 자꾸만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제일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제 나는 때가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주들 앉혀놓고 할아버지들은 말씀을 자잘자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입술은 닫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잘 자꾸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 이 아이들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늦었죠. 그 아이들 빨리 결혼시키십시오.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 손주들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이 있고, 이렇게 부모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자라난 아이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것임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올바른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올바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아버지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경로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경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서 이끌어 가신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지도자들의 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길 하나, 한 지역 한 지역으로 인도를 해 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했던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시키셔서 인도를 해 가실 때야,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외에서 그 배를 타고 6개월간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집에 오면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었어요. 3일 동안 잠만 잤습니다. 그 잠만 자도 좋다. 무조건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고생하고 돌아온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형통하고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만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경로를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첫 번째로 가신 곳이 비하히롯이었습니다. 이 비하히롯은 바로 홍해 앞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셨더니 앞에는 홍해이고, 갑자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 기마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저들을 다 내가 수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두려워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막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은 놀랍게도 신광야였습니다. 가도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불모지였죠. 광야를 걷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아사 직전까지 갑니다. 그 상황이 되자 이들은 모세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면서, 우리가 죽겠노라,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고통을 주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고. 생선을 먹었고 오이를 먹었고 참외를 먹었고 부추를 먹었고 부추가 그곳에서 있었던 거, 마늘도 먹었고 그리고 이 정도 먹었다라고 잘 먹었다라고 거짓말이죠. 사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잘 먹었겠습니까? 근데 불평하다가 보니까 이전에 우리는 잘 먹었는데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인도에 가신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가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었죠. 그들은 타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인도했냐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목말라서 죽이려고 인도를 하셨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이 모든 길들이 다 문제투성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고생을 시키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아히롯에서는요 앞뒤로 갈 수가 없죠.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너희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고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도무지 인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아왔습니다만은 설마 바다를 가르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인도한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나는 이 바다도 주관을 하는 바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풀 한 폭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려고,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보라고 하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들을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보라, 내가 이 하늘도 주관하고 있는 저 엄청난 하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시면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로 하여금 그 반석을 치게 하셨죠.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치셔서 쪼개어서 그리고 생명수를 강과 같이 흘러내겠다라고 하시는 신약의 이 놀라운 장면들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그곳에 쪼개어지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물이, 이런 물이 쫄쫄쫄쫄 샘물이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온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인원이 다 먹고 마시게 충분할 정도로 생수가 강과 같이 펑펑펑펑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를 강을 이루면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보라, 이 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면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서 꼭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아사 직전에 가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이겨나갈 수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세파가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은, 그러면은 나만 바라보면은 너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지죠. 아, 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들이 그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하지 않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가를 때는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홍해 안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갈라주시죠.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버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니까 두려움 없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길들로 인도를 해 가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복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를 타고 이 강을, 이 호수를, 이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명이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됩니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그 떡을 받아서 날랐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눈앞에서 그 기적을 보았음, 우리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래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기쁨으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응당 이들이 배를 타고 가면 유리바다처럼 잔잔해야 되고 참으로 찬송하면서 그 길을 배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 헬라어로 아네무 메갈루, 이 메갈루가 뭡니까? 메가톤급이죠.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는 물고기 잡는 배입니다. 그게 요동을 치니까 노를 젓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왔는데 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해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스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온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태풍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 나는 태풍을, 즉 하늘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파도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그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서셔서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땅을 주관을 하고 바다를 주관을 하고 하늘을 주관을 하는 나다, 이 말씀이죠. 내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I am who I am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는 존재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나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셔서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와서 너희를 날려버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때조차도 염려하지 말라. 이 땅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위협하고 있어도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라고. 이런 면에서 그 태풍은 참으로 복된 태풍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왜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절망과 아픔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석에 누워 보아야만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보아야만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해 보아야만,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조금만 잘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척추병으로 고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척추병뿐만 아니라 폐병으로도 고생을 했고 직장암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죽음의 그 문턱을 넘나들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속에서, 질병의 계곡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건강했더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신이었는데 그 질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건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 글을 쓰기 시작을 하죠. 이분이 바로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녀가 쓴 책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질병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게 지워진 짐은 왜 가벼워지지 않고 갈수록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까? 우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새들이 불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짐승들에게는 다리를 네 개를 주셨는데 새들에게는 다리를 두 개만 주셔가지고 뒤뚱뒤뚱 걷게 만드셨어요. 다른 짐승들의 등을 보니까 매끈하게 잘 빠졌는데 새들은 자기들 양쪽 어깨에 무엇이든 무거운 짐 두 개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겁니다. 새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냐고. 늘 새들이 불평 가운데 살았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어느 날 나는 그게 동의하지 못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다리를 주신 것 그리고 등 위에 짐을 주신 것은 우리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주신 선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힘을 다해서 등에 있던 이 두 개의 짐을 한번 떨쳐보려고 힘을 주었는데 그 순간 독수리의 몸이 저 높은 창공으로 날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 높게 날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워진 무거운 짐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의 짐인 비하이롯과 신광야와 르비딤 이와 같은 것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짐들을, 경로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날 하루 어린이들을 왕으로 모시고 크다란 선물을 가슴에 안겨주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참다운 부모로 남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참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이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집에서 과묵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아버지는 절대로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꾸만 입을 열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하반기쯤 되면은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는 이런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서 살펴보고 자료를 구하고 또 저기 서울에까지 가서 이제 다음 주면 또 살펴보고 올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을 정해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정해서 한번 실습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은 바로 그와 같은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상대로 성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정, 그 가정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와 같은 가정이죠. 에베소서 6장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자녀를 100% 안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드림교회를 가정을 일단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들의 입술을 많이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세파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가정들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